오늘 함께 배우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으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귀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날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두 주 안 하셔서 좋으셨죠? 네, 또 이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바르게 반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나번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에 대해 체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의 악행을 알고 그 엘리 제사장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모른 채 한 것,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것을 아버지로서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은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체념과 순종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약 그때 체념을 했다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저도 얘네들, 이 사람들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 애굽에서 사람들을 꺼내간 것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랬다고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대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데 그 징계는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순종한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참 어두운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래에서도 참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까지 알고 계심을 믿고 거기서 바르게 산다는 의미이지 그 환경에 동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방치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 2번 예레미야 32장 41절 1절과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암송해 보십시다. 근데 우리 예레미야서부터 우리 암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혹시 암송하신 분 계시나요? 아, 네. 빨리 손 드셨습니다. 네.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또 다르신 분 없으십니까? 혹시 늘 외우시는 송 집사님 안에 아, 네, 손 드셨습니다. 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하였다.
알았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해보실래요? 손 드신 건가요? 아닌가요? 예, 없으시, 예, 전화 집사님 한 번, 네. 네. 혹시 없으십니까? 숨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예, 금방 암송하신 분들 예,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3번 1절에서 11절은 이제 언약궤를 빼앗긴 내용입니다. A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 1차전입니다. 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때의 죽음을 당한 군인은 얼마였습니까? 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대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더라. 예, 예, 4천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4천명 가량이. 예, 이 1차전은 소위 전면전도 아니고 이제 좀 전초전? 또는 국지전의 성격인데 4,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굉장히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태조 왕건 그때 이제 그 왕건이랑 그 후백제의 그 견훤의 아들이 전쟁을 벌여서 그 견훤의 아들이 참패를 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숫자가 5,000명이었는데 견훤이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5천 대군을 그렇게 죽게 했다고 막 그러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왕건 견훤 때보다 이때는 1500년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4천 명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 에벤에셀 곁이라고 했거든요. 그 에벤에셀의 뜻이 도움의 도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B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들이 보인 반응과 내세운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예 그들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패전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패인을 하나님께 그 전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게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엉뚱하게 살고 엉뚱하게 행동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고 이렇게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번 해결책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가져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앞세우는 것 정말 옳은 일이지만 그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에게 참고서가 중요하다면 그것은 책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알미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 때문인데 지금 그냥 참고서가 많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성경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의 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내 삶과 얼마나 많이 그 적용하고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0번,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 실로에서 에벤에셀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가져왔다고 하면 되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이야기는 없어도 사실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굳이 넣어놓은 것은 그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지금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면 안 되고 만군의 총 군대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함께 계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디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예, 큰 소리로 외치자 땅이 울렸습니다. 소위 천지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이제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블레셋 너네들은 이제 다 죽었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참 맹목적인 열심은 우리 신앙을 승리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열심은 그 열심 그 자체보다도 왜 열심을 내는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기만 하면 이내 소진만 되고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2번 블레셋과 싸운 두 번째 전쟁에서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10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살육을 당한 군인의 숫자가 보병이 3만 명이랍니다. 아까 앞에 1차 때는 4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 3만 명은 거의 한 지파가 끝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번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예,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입니다. 답은 그때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예,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2장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 패배였습니다. F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언약궤를 앞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문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며 이슬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아의 머리에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치기 때까지 온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거쳤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거쳤 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우기 때였기 때문에 요단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남자 장정들, 즉 가장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넘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도강하려면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꽤 오랫동안 서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갑자기 그 요단강이 다시 범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귀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막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6장 4절, 5절과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제사장들은 불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매. 예, 20절. 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예,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질러서. 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 지름과 우리 앞에서 살핀 사무엘상 4장의 백성들이 소리 지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 이 소리 지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 순종의 영역,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답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아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랑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이웃을 짓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 있다가 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패배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는데 그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G번, B에서 E번 문제와 F 문제를 비교하여 볼 때에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본 공통점은 앞에 이스라엘이 전쟁 치른 것과 지금 요단강 건너는 이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은 참 바르고 바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앞세웠다면 그 앞세운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앞세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차이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에는 실상이었지만 나중에는 허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에는 실상이었지만 나중에는 허상이었습니다. 예, 내적인 것이 구비되지 않으면 외적인 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우리들이 편히 하는 말로 내공이 잘 쌓여 있지 않으면 외공은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언약궤를 앞세웠으니까 똑같이 보일지라도 그 속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큰 4번 4절에서 10절 엘리 집안의 죽음. 예, A번 홈리와 비나스는 어디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4절과 11절 우리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11절여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에게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부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아무리 많아도 또 우리가 요즘 뭐 스마트폰이 다 좋지 않습니까? 다 성경 프로그램 다 담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비번, 엘리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는 얼마였으며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예, 98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함. 예, 엘리는 당시로 아주 장수하였죠. 예, 뭐 그 나이에 시력이 떨어지는 것, 뭐 사실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요즘도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거 많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장수했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로 남지 않고 삶으로 남습니다. 엘리는 참 오래 살았을지라도 참 그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안타까운 인물로 참 슬픈 인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3번, 나이가 많으면 눈이 어두운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영적인 우둔함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영적인 우둔함.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모세는 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보다 20년, 22년을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지도자의 우둔함이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디번, 엘리가 죽을 때와 비나스의 며느리가 죽을 때에 동일하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18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예, 두 사람의 죽음 모두 다 언약 궤를 빼앗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속에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2번,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지은 이름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예, 이가봇이고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예,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사라지게 되면은, 예, 주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죽었는데, 이것은 참 그가 어떤 그 유언처럼 남긴 이 말이 이 전쟁이 왜 패했는지, 엘리 집안이 왜 몰락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아기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집안을 통해서 또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이 비나스의 아내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유아 세례식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세대를 계속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 결론 A번, 성경에서 사람들은 어떤 허상을 따르려고 했는지 찾아봅시다. 예, 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귀에서 금 귀걸이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너와의 절이라 하니 이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피조물이 자신들의 창조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규정하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어떤 모습은 수많은 모습 가운데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했던 일 가운데 모세 시대의 것을 없앤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히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사가랴더라. 이스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여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의 목상들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누수고 느부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노뱀을 부수었다고 합니다. 노뱀.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거기서 벗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 등 생활에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만나를 보고서 그토록 신기하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자 너무너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뱀은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노뱀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그 모세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 사이에는 약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700년 동안 그것을 우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참 그 다윗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또 왜 그냥 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저는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만약 어떤 로또 복권 가게에서 한 1등 3번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로또 복권 집 앞에는 매일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예, 뭐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무슨 그 자동으로 뭐 번호 맞추는 뭐 자기가 표시를 하기도 하고 자동으로 맞춰주지 않습니까? 예, 자동으로 맞춰준다면 확률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나 똑같은데 저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올 거야.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간단하게 그 자녀를 가져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딸일 확률, 아들일 확률 각각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속으로 뭐 아들이나 두 명을 또 세 명을 또 딸을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셋째나 넷째가 태어났을 때 그 앞에 아들이었으면 딸일 확률 또 딸이었으면 아들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똑같이 2분의 1입니다. 언제나 2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셋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딸일 거야라든지 딸이 셋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일 거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뿐입니다. 그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 노뱀이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용서, 능력의 상징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자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허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 그 복권집에 있는 기계가 좋은 숫자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답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각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이 그 38년 된 병자와 다른 여러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천사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를. 예, 사실 이곳은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물이 이제 그 솟아 나왔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물을 뒤집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 예, 이거 우리나라 얘기로 표현하면은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이 정말 깊은 줄 아시고 그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정말 원합니다. 라든지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저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낫고 싶은데 고침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능력의 실체이시고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영혼이 도와주실 분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허상의 이야기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 갑은 허상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고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실상이 눈에 보이고 허상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허상이 눈에 보이고 실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상이 실제의 모습이라면 허상은 내가 그려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려낸 것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모습은 그 속에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는 겉이 중요한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속이 중요하다고.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지 겉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즉 그의 어떤 사람의 속사람이 그 사람의 실상이지 겉사람이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수용해야 믿음과 삶이 신실해집니다. 나번 바른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어용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왕의 음식이 아니라 그 식물을만 채소만 먹고도 살겠다고 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그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 그때 그 다니엘의 나이가 약 한 82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올곧은 삶을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많이 깊이 알고 또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같이 형편없는 사람, 주님께 적대적이었던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평생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바른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 지난주에 그 이영남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등은 다 같이 들고 있었는데 다섯 명에게는 기름이 있었고 다섯 명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이 달랐습니다. 그 속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로 나누어졌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늘 말씀드리지만 거창한 것 결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예, 그런 것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를 좀 더 신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더불어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무니도 없고 참 어처구니도 없이 맹목적이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부적처럼 사용하고서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둔감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모습도 봅니다.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은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도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허상을 만들었고 그 후손들은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 하나님의 능력의 허상을 만들었고 생명과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에도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를 믿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허상에 빠져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옵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강물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깨에 메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허상을 실상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허상과 실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실상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함으로 우리도 실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